여러분, 혹 누군가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거나 더 잘나거나 또 성공하면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예. 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시작부터. 아, 저만 그런가요? 그냥 제 곁에 있는 누가 더 잘 되고 절 더 잘나고 더 성공하면 이 안에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은근히 조금 기분 나빠하는 그 꿈틀거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탐심, 탐욕, 욕심 뭐 이런 거요. 또 시기, 질투 이런 거요. 여러분들은 없다고 하니까 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좀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고 더 잘나고 그러면 이 안이 좀 편치 않았어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불편함. 사람마다 이 손가락 길이가 제각각 다르듯이 그 중 하나가 또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 사람도요. 제각각 아주 필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무가치한 존재로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막 뭐 버려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과 그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비교하며 탐내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교하며 탐내지 않게. 이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갖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갖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이 하마드예요. 하마드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하마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하나님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교함으로 인해서 기분 나빴거든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그것이 바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 열 번째 계명이 무엇을 금하는 계명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남과 같이 이렇게 멋지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까?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없으셨습니까? 또요, 이웃의 행복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이웃들의 좀 마냥 웃는 모습 보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녀?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저만 그런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전혀 호흡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뭐 그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시기, 한탄, 자기 신세 타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떤 이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려거든 오직 완전하고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과 비교하라.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누구나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지만 정말 멀쩡하게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누구는 몸이 아파서 걱정이고 누구는 물질이 없어서 걱정이고 누구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이고 누구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걱정이고 누구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걱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비교는 마치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100점 만점에서 어떤 사람은 1점이고 어떤 사람은 3점이고 어떤 사람은 5점이에요. 그냥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누구는 100점인데 누구는 1점이고 2점이고 3점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면 다 제각각 어떤 사람이 1점짜리 어떤 사람 3점짜리 어떤 사람은 5점짜리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일 뿐이지 너무 큰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가는 거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 탐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탐심의 뿌리가 뭐죠? 바로 비교하여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비교하여서 예, 비교하여서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탐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계명이 무엇을 금한 계명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과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흔히 겪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요. 쇼핑을 하는데 평소에 내가 너무도 갖고 싶었던 물건이 그 쇼핑에 하는데 거기에 되게 대폭 할인해서 완전히 대폭 할인해서 15,0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를 얼른 사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오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 검색하죠. 이게 실제 가격이 시중 가격이 얼마인가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가.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딱 했는데 이 가격이 25,000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행복해요. 와, 싸게 샀다. 득템했다, 득템. 예. 와, 엄청 싸게 샀다. 막 행복해요. 그런데요, 마침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거기도 할인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보니까 13,000원이에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속았다. 속았다. 속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행복은 금방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득템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야 내가 가격을 정말 가격 싼 가격에 이걸 샀다고 막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금액에 판매되는 거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 모 방송국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나와서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관심 있게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비교하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처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었어요. 그중에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라였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개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좀 더 과장해서 그러니까 더 행복한 것처럼 더 멋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라. 사람은 다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포장한다는 거예요. 보다 더 낫게, 보다 더 좋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비교를 하려거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라. 그는 그 사람을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과 혹 비교하게 될 때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이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혜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저 길거리에 나 돌아다니는 사람만 봐도 부럽더라. 예. 내가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해서 있어 보니까 그냥 아무 일 할 일 없이 그냥 나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 그렇게. 예.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자꾸 비교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것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과거의 선택을 비교하며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의 선택을 비교하며 후회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요, 나름대로 그 선택 앞에서 어릴 적부터 우리는 성장해 오면서 참 수많은 선택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애써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선택은 잘한 선택이 있고 어떤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선택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신중하게 정말 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선택은 좋은 선택이 있고 어떤 선택은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이야기했어요.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 가라. 예. 후회하지 마라. 예, 후회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교하여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 그것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계명인 거예요. 오늘의 계명이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이 말은 애초부터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죠.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거는 초라해 보이고 내 거는 작아 보이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살까? 누구누구는 보니까 저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 모자라 보이고요. 내 인생도 참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아, 저 집은 저렇게 대굴같이 저렇게 웅장하고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나는 고작 이런 집이 이렇게 학구방 같은 집에서 산다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웃집 아내를 보면서요, 또 자기 아내와 비교해 보면서 아,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몸매도 그냥 뚱뚱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저 이웃집 아내는 저렇게 늘씬하고 예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거꾸로요 동일한 의미로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서 이웃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야 당신은 배가 뿔룩 나가지고 못생겨가지고 그게 뭐냐고 말이지. 이웃집 남편은 정말 남성미가 흘러 넘치고 아주 젠틀하고 막 그러는데 예? 여러분 슬슬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비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집이 남편은 왜 이렇게 잘생기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드는지 모르겠어. 아, 집이 남편은 뭐 이렇게 당신은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그 복을 누리고 살아.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데리고 살아봐. 응? 데리고 살면 뭐 다 말짱 꽝이죠.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그렇죠. 그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데리고 살아봐라. 그 얘기가 나오나.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해봤자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또 이웃의 소유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은 부모를 이렇게 얼마나 잘 만났으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까?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데. 이런 어떤 자격지심이 늘 마음에 있단 말이죠. 저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한 20대, 30대 참 젊은 새파랗게 젊은 이 친구들이 막 벤츠 막 몰고 다닐 때 화가 나요. 저는 아직도 아반떼인데. 막 한 20대 여러분 그 친구들이 물론 성실하게 뭐 일했겠지요. 뭐 일해서 벌었으면 뭐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요. 여러분 20대에 벤츠를 탈 정도면요. 아무리 모으고 열심히 모아서 안 먹고 잘 모아서 하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되게 부모 덕 보는 거예요. 부모 덕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좀 배알이 꼴리지요. 아, 누구는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저런 엄청난 혜택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 모양이 꼴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요. 비교하는 거야 뭐 그렇게 큰 문제일 수 있겠나 싶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웃을 파괴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웃을 파괴합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꿈틀거리는 욕망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그런 꿈틀거리는 욕망이 숨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나쁘냐면 비교하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웃을 파괴하는 강도가 높아집니다. 비교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가 비교당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이웃에 대한 악한 감정이 생겨서 그래서 이웃을 없애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꾸 비교해요. 또 비교했는데 또 다음날에도 비교하고 그 다음날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괜히 그 이웃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웃은 내게 해코지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비교의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 이웃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끝나는 거죠.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끝나고 이웃에 대한 파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바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은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 이 계명, 이 마지막 이 계명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할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거나 탐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열심을 가장한 종교적 욕심이 있어요. 신앙적 열심을 가장한 종교적 욕심이 있단 말이죠. 본래 신앙은 열심이에요. 신앙적 열심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난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 나는 전도도 많이 하고 싶어. 이건 너무도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 욕심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그래도 저 초신자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야지, 내가 좀 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큰 소리를 한번 쳐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선한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제10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 나는 지구는 못 살아. 누가 더 인정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나는 그 일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의 마음을 그대로 들추어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해야겠다 하는 이 종교적 욕심보다는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여기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자족의 은혜인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유용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변치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고요.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많고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도요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하지만 항상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신앙인은 변하지 않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고백.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오직 자기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내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좋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만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탐내는 데 있고 의인의 특징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이 마음.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비록 손해볼지라도 자기를 남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철저히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은혜를 멸시하는 탐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고정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복음의 능력인 줄 알고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봤던 그 십계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끼어드는 잡다한 탐심을 분별해내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탐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비교로 인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작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교하며 탐내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탐심을 붙들고 살면 치졸하고 처량하고 볼품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자족하여 나누고 베풀고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며 내가 더 가졌으면 하는 탐심으로 가진 자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아 이제부터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하여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십계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탐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가슴에 흐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계명을 통해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초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비교하며 탐내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